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주의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곡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6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식을 얻었을까? 그리고 저 지혜의 는 어디서 배웠으며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어디서 났을까? 그는 천한 목수가 아닌가?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이고 그의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앉아있지 않은가?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아도 고향과 친척과 자신의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고향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오직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셨을 뿐이었다. 예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몹시 놀라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내보내셨다. 그들에게 더러운 영을 물리치는 권세도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 빵이나 가방이나 돈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신은 신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갈아입을 옷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묵어라. 만일 어느 마을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나거라. 그리고 떠날 때에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이 심판날에 그들의 죄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제자들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몰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다. 헤롯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에게서 이런 기적이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는 엘리야다 라고 말하였다. 또 사람들은 그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헤롯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헤롯이 그렇게 말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었다. 그러자 요한은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옳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잡아 감옥에 넣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 싶어 하였으나 죽이지는 못하였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면서도 즐겨 그의 설교를 들었다. 그러다가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여 잔치를 벌였다. 그는 정부의 고관들과 군대의 장성들과 갈릴리의 유력 인사들을 초청하였다. 잔치가 한창일 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의 손님들을 기쁘게 하였다. 그래서 헤롯이 그 소녀를 보고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줄 테니 어서 말해보아라.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라고 소녀에게 약속하였다. 소녀는 제 어머니에게 가서 물었다. 임금님께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헤로디아가 대답하였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곧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지금 곧 쟁반에 담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매우 괴로웠지만 손님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소녀의 청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왕은 경비병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베어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경비병은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머리를 베어 쟁반에 담아왔다. 왕은 그것을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죽음을 찾아다가 무덤에 모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던 열두 사도가 돌아왔다. 사도들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우리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도록 하자. 그곳에는 오가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들은 조용한 곳을 찾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가운데 계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께서 타신 배가 향하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예수와 제자들보다 앞서 도착해 있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떼 같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렸다. 여기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또 시간도 매우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들이 가까운 농가나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빵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그들이 알아보고 와서 말씀드렸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풀밭 위에 무리지어 앉히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50명 또는 100명씩 무리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빵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나누어 사람들에게 돌리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모았다. 그랬더니 12바구니나 되었다.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 해서 5천명은 되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혼자 남아 사람들을 헤쳐 보내셨다. 사람들이 흩어져 가자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그날 밤 배는 아직도 호수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셨다. 예수께서 호수 저 멀리 배가 떠 있는 것을 보셨다. 제자들이 노를 저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 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벽 서너 시쯤에 예수께서 배 있는 곳으로 오셨다. 물 위를 걸어서 배를 지나쳐 가시려는 것처럼 다가오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분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보고 무서워 떨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다.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 빵의 기적을 보고도 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에 이르렀다. 그들이 배를 메어놓고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병자들을 들 것에 싣고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으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읍이나 도시나 산골 마을이나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은 병자들을 장터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예수께 그 옷자락 끝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창세기 제10장.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이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자마다 갈라져 나갔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이다.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예렉과 아킥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니웨와 루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니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랍도와 바드루스와 가슬로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안은 마다들 시돌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유와 알가와 신과 아르왓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엘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엘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 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달과 마스이다. 아르막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 시대의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무닥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 3,000명을 뽑아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 제일 용감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전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갈 테니 꼭 기다리소서. 그건 또 왜요? 사울왕이 묻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지내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나타난 사무엘은 사울왕을 책망했습니다.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사울왕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싸워 빼앗은 가축도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나쁜 것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잘못이었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울을 용서해 주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이 길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보고 오느라. 다윗은 떠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한 거인이 나오더니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바보들아! 나랑 상대할 놈은 나서라!
다윗이 옆에 있던 경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요? 왜 당신들은 나가서 싸우지 않는 게요? 그 병사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저놈이 골리앗이야. 힘이 장사지. 우리 편에서는 상대할 사람이 없단다.
다윗은 사울왕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전하, 제가 한번 나가 겨뤄보겠습니다. 너 같은 꼬마는 상대도 안 돼.
사울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까요. 다윗은 물매와 돌멩이를 주워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물매에 돌을 끼워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졌습니다.
어이쿠!
골리앗의 큰 몸이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우와! 쳐들어가자!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을 앞세우고 으스대며 귀국했습니다. 사울 왕은 1천 명을 쓰러뜨렸고 다윗은 1만 명을 쓰러뜨렸네. 사울 왕은 이때부터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다윗은 음악을 아주 좋아했는데 하프를 아주 잘 뜯었습니다. 사울 왕은 기분이 나쁜 날이면 다윗을 불러 하프를 뜯게 하였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사울 왕 앞에서 하프를 뜯고 있던 다윗에게 사울 왕은 갑자기 창을 집어던졌습니다. 다행히 창이 빗나가서 다윗은 무사했습니다. 사울 왕의 왕자인 요나단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친하던 요나단은 다윗을 도망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한 번도 원망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 왕도 죽고 아들인 요나단까지도 죽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자 블레셋 족속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을 복종시켜 세상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궁전을 크게 짓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성전은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다윗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은 예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용감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 왕은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인 조카 요압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아 장군을 제 전방으로 보내거라. 우리아는 싸움을 하다가 죽었고 다윗 왕은 그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뱅이가 살았더랍니다. 가난뱅이에게는 한 마리의 양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다윗이 물었습니다.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 집에도 여러 마리의 양이 있건만 가난뱅이의 양을 뺏어다 잡았다 합니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왕이 소리치자 나단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전하이십니다. 궁궐에는 많은 여자가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으시다니요.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모든 병과 아픔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 열두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와 도마와 세무원,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열심쟁이 시몬과 예수를 팔아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이방 사람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도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 찾아가거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알려라.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어라. 피부병 환자를 낫게 해주고 귀신을 내쫓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능력을 거저준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거저 도와주어라. 돈 주머니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 가방이나 여벌이 옷이나 신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일꾼은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사람의 집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이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인사하고 들어가거라. 그 집 사람들이 너희의 인사를 받을만 하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디서든 사람이 너희를 대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떠날 때에는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보다는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가라, 주어라, 빌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치유의 역사들을 기록한 마태는 다시 선택받아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아직 대속의 십자가 사건 전이었고 구속의 은혜를 준비시키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시대적인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과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못하면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누리지 못하는 일들도 들어보기 때문입니다. 사도로 세움과 파송이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라 하는 명령을 보겠습니다. 보내시는 일꾼들인데 여기에 먼저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셨다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사자, 사절, 전권 대사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는 명칭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내시는 자들에게 기묘한 것을 갖추어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실 주님께서 가지셨던 권능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분명한 기록은 가룟 유다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마지막 밖에는 이 모든 사도들의 사역이나 마지막까지의 일생이 전승들 뿐이지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셨고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이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은 들음이라는 뜻이고 헬라 이름인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는데 반석으로 베드로의 세 가지 언어의 이름의 차이입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은 남자라는 뜻이고 요한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라는 뜻이죠. 야고보는 발꿈치를 잡음이라는 성경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그의 마지막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 최초의 순교자로 나타납니다.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고 바돌로매는 돌로매의 아들, 도마는 쌍둥이, 마태는 여호와의 선물,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다데오는 여자의 가슴, 가나안인 시몬, 세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가 있는데 뜻하는 바는 찬송함이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는 대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됨을 알고 자살하고 마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권능을 받고 보냄을 받았고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경성해야 하고 깨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백성들로 선택되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다시 보내준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5절에서 6절은 가라고 하신 명령을 받은 자세입니다. 두 가지의 부정적인 명령과 적극적으로 가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했는데 사마리아는 혼합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것들과 뒤섞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를 희미하게 못쓸 것으로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셨는데 예수도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 이스라엘 집으로 통해서만 구원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7절 8절에 주어라 말씀하시는데 주어야 할 것들을 역시 지적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주어야 할 것들이면서 복음의 역할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분명히 교회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희생의 역사를 이루기 전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정도입니다. 이 천국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고 에베소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천국,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직 천국, 즉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천국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16장 18절에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형으로 계획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이 천국은 모든 인류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인류에 끼칠 복음의 역사를 의미하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능력과 권능을 제자들이 받았지만은 그것은 돈을 지불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없이 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끼치는 사람들에게도 값없이 주라고 하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네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로 주는 자의 방법입니다. 복음을 나눠줘야 하는 자들의 자세를 5절, 6절에서도 말했지만 세속적인 방법과 자세로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구체적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가지지 말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두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여행에 가장 용이한 것들인데 예수님은 이에 대한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해야 함을 동시에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갖추지 않고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고 움직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채우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준비치 않고 여분으로 가지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11절에서 15절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평안하기를 빌라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거하든지 그 취의 자세를 당부하시는 거지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경계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기 합당한 자란 역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합당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풍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헌신적인 가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집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는 경계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마을에 갔다가 그 머무던 집보다 대우가 더 좋을 것 같은 집으로 옮기면 먼저 머물던 사람은 식조갈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집을 찾았으면 거기서 계속 머무르라고 하는 경계로 여겨집니다. 평안을 빌라 했는데 귀한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얻은 이 평안은 감사로 누려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라고 했는데 역시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평화의 사자들입니다. 화평을 선포하는 사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편지마다 서두에 어김없이 쓰여있는 글귀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외적인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가라. 이 명령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주어라. 구속의 십자가를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누리는 모든 자들 향해서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가라, 주어라, 빌라. 빌라 하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겠죠. 우리가 가진 평화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이고 귀한 것들입니다. 마귀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로 주시는 이 평화를 먼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주는 것으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주님의 당부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역시 받은 바를 거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하늘의 성도여 저 하늘을 보라. 영원한 나라 천국 문 들어가리 끝까지 싸우세.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지금은 비록 세상에 있으나 곧 떠나가리니 세상 영광은 모두 한낮의 꿈이니 정신 차려 싸우세.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같이 참여하리라. 오 찬송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주 나라 위해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달리자. 너희 갈 길 나간 후에 상 주시리 최후 승리하리라. 오 찬송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임 등에서 부부를 소개할 때는 일반적으로 남편을 먼저 소개합니다. 예전에 영어권 나라를 여행할 때 기장이 안내 방송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기장이 Ladies and Gentlemen이라고 숙녀를 앞순서에 둡니다. 그러나 이런 영어권 나라에서도 부부를 소개할 때는 남편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내의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나오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내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우리는 남편인 아굴라보다 아내인 브리스길라 이름을 먼저 기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살던 주 52년에 로마에서 유대인의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당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황망하게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을 때 앞길이 막막했을 듯합니다. 정든 집과 직장을 잃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는 바울의 서신서에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은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은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구약성경 전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일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브리스길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갑자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추방했을 때 그들은 많이 당황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누구나 로마에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될 때는 공고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고린도에서 유대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에서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왜 앞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긴 겨울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꽃피게 하는 것은 봄날의 훈풍입니다. 저도 이 부부의 아름다운 마음과 그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그들의 나머지 이야기도 더 듣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한국에 이민 온 필리핀 자매님이 부른 찬양입니다. 아직 우리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어색한 발음이 있었습니다만 아름다운 그런 찬양곡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지만 이제 곧 봄이 찾아오면 우리 주변에 온갖 꽃들이 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도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쁜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슬플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에 저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저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인도한다는 사실에 저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옵나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